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놀라운 비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는데 그때 언약에 하나님이 딱 명령해 버립니다. 정해 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이 피가 피 제사가 없이는 피를 1년에 한 번씩 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게 율법화 돼버린 거죠. 왜냐면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줬어요. 그래서 구약은 저기 속죄의 효과가 뭐냐면은 1년밖에 없었어요. 1년. 근데 지금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 동안 죄를 져요.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 잘못해서 죄 용서해주세요. 또 죄 져요. 이렇게 하면서 마치 주일날 와서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일주일 동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잘못된 신앙 패턴을 가지고 있는 누가 여러분 그 성경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잘못했으니까 지옥 보내지 마시고 저 천국 보내시고 그러면은 그 일주일 동안 그 한 번에 기도해서 지옥 보낼 사람을 다시 천국으로 인도할 때 있다가 또 죄를 지니까 주중에 또 지옥 보내려고 했다가 또 나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그럼 너 천국이다 또 주중에 가서 또 죄를 지면 또 지옥으로 보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려다가 기도하니까 천국으로 보내려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사야가 저기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류의 어떤 인물, 하나님이 보낸 희생양 인물이 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혹시 이게 계속적인 동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 시대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는 밝히 드러낸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이 희생양, 피의 제사가 바로 누구를 통해냐면 인류의 구원자가 오는데 이 구원자가 오면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어린 양처럼 가는 인류의 구세주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게 되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될 거라고 했는데 그 예언을 한 지 몇 년이 지나서 60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 네.
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쓰라린 한 경험과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향년 34세 그리고 슬하에 5명의 자녀를 둔 저희 매형이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하나님으로 갔습니다.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34살인데도 자식이 5명이 있었어요. 사실 한 명 큰 딸이 이렇게 일찍 하나님 앞에 갔죠. 정확히 6명을 낳고 아들 낳겠다고 마지막 6번째는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조카들 이름이 에련이, 위에 한나, 주라, 큰님 5명 조카를 두었는데 겨울에 대부분 겨울에 우리 섬에 많은 남자들이 도시로 나와서 도시에서 이제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희 매형은 아이들을 그때 이렇게 먹여야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또 해먹으려고 아주 먼 곳에 섬에 산을 넘어서 먼 곳에 고기가 잘 잡히는 한 포인트로 가서 통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로 생각하면 그 게일 잡듯 게일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단지 그게 그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물로 돼 있는 건데 그것을 여러 개 이제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이를 반찬한다고 했는데 저희 매형이 안경을 벗으면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써도 안경이 엄청나게 두꺼운데 두꺼워서 성경을 봐도 볼라해도 이렇게 봐야 보이는 아주 실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콩발이 그 고기 잡이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큰 파도가 와서 미연을 탁 한꺼번에 그냥 쓸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목격자가 아니고 없었는데 그 우리 동네의 한 아주머니의 질문으로 봐서 어떤 상황인지를 추측을 했던 거예요. 어디선가 그 아줌마가 소리내는 건 들리는데 뭐냐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디서 소리는 나는지 모르는데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먼 데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도와달라고 할까? 어딘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동네 나와가지고 저기 누가 아까 막 도와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어디냐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뭐 누가 그랬겠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밤에 아이들이 저녁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 오니까 그 집에 가서 야 너희 왜 우냐고는 우리 누님은 그때 도시에 가 있었고 우리 아빠가 안 와요. 애기들 어른데 저녁이 됐는데 배도 고픈데 아빠가 어디 갔는지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저주를 딱 느낀 겁니다. 도와주세요가 했다는데 사람은 사라졌고 이틀 동안 온 섬을 찾으러 다녀보고 배를 타고 해봐도 매연이 돌아가는 그날 파도가 엄청나게 셌는데 그래서 운명의 소식을 듣고 저도 급히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이제 스쿠버들이 저희 매연을 바다 깊은 곳에 그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추측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양반 맨날 거기로 고기 잡으러 가더니 혹시 거기 갔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낚시 있잖아요. 낚시줄로 거기에 낚시 바늘을 해가지고 빨리 지혜줘 빨리 던져가지고 막 끌어당겨 혹시 사람 있으면 이렇게 걸릴까봐.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 뭐냐면 저희 매형이 입었던 추리닝 바지가 죽었던 그 자리 깊은 곳 한 50m 정도 되는 그 바닷속에서 어떤 우리 만대도 사람들이 어떤 낚시 바늘에 걸려 나온 거예요. 동네 사람 생각할 때 여기서 죽었구나. 이 옷 분명히 그 사람 못 맞는데 여기서 죽었구나. 해서 이제 스쿠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샅샅이 들고 몇 시간 만에 스쿠버가 딱 손을 들더니 발견했다는 거죠. 갑자기 스쿠버가 들어가요. 들어가더니 그 시체를 들고 나오는데 저희 아버님도 엄청 울고 저도 많이 온 곳에 여기가 뭐냐면 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갯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났는데 이런 뭐 여러분 웬만한 그 해안초는 이렇게 뭐 1m, 2m가 아니라 깊이가 뭐 20m, 30m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손도 여기에 다 요 손끝이 나갔어요. 뼈가 왜 그러냐면은 바위에 오르려고 하면 또 와서 파도가 치고 또 쓸고 내고 또 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바위 오면은 또 와서 파도가 치고 그래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운명할 수밖에 없다. 매형이죠. 제가 만재로 섬을 가면 그 죽음의 현장이 꼭 한 번씩 가요. 그래서 매형의 이름을 불러보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제가 이 설교 서두 앞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아무리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로 인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방법과 그 어떤 행위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들고 해도 인간에게는 그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처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아멘.
독생자가 없이는 이 땅에 그 구원자가 없이는 절대로 인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든 정결할 수도 없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뭔지 아세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아멘.
뭐라고요?
아멘.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했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처음부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받게 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의 핵심 진리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 세 가지가 뭘까요? 뭘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보혈이고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의 이 고난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멘.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앞두고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가 십자가에 꼭 죽어야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쉽게 그냥 저 피를 흘리라면 쉽게 좀 흘리면 되는데 제가 꼭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하나님 죽어야 되겠습니까? 왜 저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외면하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세 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혹시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바꿔질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 그대로 진행하죠. 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주먹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님 얼굴을 그대로 칩니다. 한 대 친 줄 아니라 막 예수님 얼굴을 칩니다.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커피 터졌겠죠. 이 나갔겠죠. 막 때립니다.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만 딱 해버렸으면 너 죽어. 딱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해나가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니까 성경이 뭐냐면 뺨을 때리는데요.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쪽밟으면서 쪽쪽쪽 빨고. 여러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싸대기를 때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또 그것도 하나님이 그 죄인인 피정을 인간에게 뺨을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 하지 마. 그래 조금 있고 어떤 사람은 서울가는 막대기 있죠. 그리고 회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 막 무작위로 때리는 거 이렇게 막 때리는 거. 여러분 예전에 엄마 아빠한테 맞아봤어 막 매 맞으면 그러잖아요. 죄인 인간이 예수님을 막 때립니다. 예수님을 다 막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 정도면 조금 그래도 좀 나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발로 밟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침을 탁 하고 뱉었어요. 여러분들 구약 율법에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구약에 명령이 됐어요. 뭐라 했냐면은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침을 뱉어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 같다라고 그 사람이 볼로 쳐 죽이려면은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돌아가서 그 병자들만 다니는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문둥병 침을 뱉어요.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홍포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입혀요. 홍포? 여러분 홍포가 뭔지 아세요?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치료를 했잖아요. 홍포가 뭐냐면은 문둥병이 걸리면 여름에 이 고름과 진물이 나잖아요. 피고름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문둥병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고름 같은 걸 닦어요. 그럼 걸어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걸로 닦고 홍포야 홍포. 근데 그 홍포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입혔어요. 어떤 사람은 드디어 채찍으로 때립니다. 빌라도부터 시작을 해서 채찍을 때리는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때렸던 채찍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채찍 딱 끝에요. 나비. 채찍 맨 끝에 나비 있고 그 다음 한 줄에는 납, 한 줄에는 상아 있죠. 코끼리 상아로 되어있는 달코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가지고 딱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납덩어리는 납은 이 살을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때린 그 자리에 그 상아 그 날카로운 뼈가 그 살을 콕 찍혀요. 톡 박힙니다. 그럼 때렸다가 채찍을 딱 당기면은 살점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장정이 20대를 맞으면 예수님 죽습니다. 예수님은 죽지도 않으세요. 왜냐? 거기서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죽으면 인류에게 희생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한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니까 채찍이 끝까지 맞아요. 그건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피난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양 손에다가 못을 박히고 발에다가 못을 박히고 여러분 이 한번 마취자도 주지 않고 여기를 뚫는다. 여러분 이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그 가시면류관이 뭐냐면 당시에 그 가시면류관을 쓴 재료가 뭐냐면 얼마나 이 가시가 날카로운지 딱 쓰면은 이 가시 끝이 이 뇌를 싸고 있는 뼈도 뚫는다. 그래서 그 끝이 어디까지 되냐면 뇌까지 들어가요. 뇌까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딱 쓰게 되면은 정신이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우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참여를 드리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왜냐면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죠. 가상치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병사들이 아 너무 고통스럽나 보다. 그래서 포도제에다가 쓸개 있잖아요. 이것을 타서 먹이면 이게 해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걸 마시면 십자가 그때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대요. 해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가서 올라가서 사다리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먹이려고 딱 하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그게 딱 그 맛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우리 여인들이 그 순산할 때 무통분만 한다고 해서 그 주사 맞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 생기는 거죠. 저도 우리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주사를 맞고 싶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맛을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같았으면 그걸 마셔가지고 고통을 안 느낄 텐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마신 게 아니라 고개를 싹 돌립니다. 왜요?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의 고통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십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다. 담당했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옥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대신 가지고 간 거예요. 대신 가지고 간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아, 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곳에서 뭘 입증했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인 나를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이기까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뭐 하느냐? 너희는 왜 예수를 거역하느냐? 왜 나를 거역하느냐? 바로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예요.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을 죽인 게 말하자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였다고.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을 로마 병정이 죽였다고.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오만과 교만을 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 제가 예수님을 죽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죽인 것.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아멘.
십자가 의미가 뭐라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아멘.
가져갔어.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가져갔어.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의 교리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가 구원의 세 종류를 할 때는 또는 교원의 세 단계 할 때는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그러니까 그 칭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걸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성경에도 이 성화를 구원으로 표현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 믿고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 영화. 영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처럼 완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 이것도 성경에 다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칭의 첫 번째 단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에서 세 단계로 다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으려면 세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회개 단계,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 세 번째는 중생, 거듭남의 단계. 이 세 가지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칭의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회개가 뭐냐? 바로 이 회개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한 영혼에게 역사를 하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라고 하는 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구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회개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분통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이 통회하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요.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는 해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보다. 피 흘려주셨나 보다. 구원하셨나 보다. 인지적인 어떤 동의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면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는 겁니다. 자, 복음의 핵심 진리 두 번째입니다.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보혈과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이 복음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제가 캐나다에서는 아마 어쩌면 최고 복음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여러분 전달해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전문가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령했고 또 복음 선포해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 정확한 것을 여러분에 전달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보혈과 관련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최후의 만찬을 했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때 뭐라고 했으면 말씀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흘린 바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도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저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가서 죄 짓고 또 와가지고 저 용서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될 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포도주를 보면서 상징하였는데 이 피,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언약의 피가 뭡니까? 창세기 때부터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그 피, 그 피가, 그 언약의 피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입장에 내 피였다, 내 피. 예수님 당신의 피였다. 그래서 내 피가 없이는 너희들의 죄가 용서될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그 언약의 피였다라고 예수님이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 대해서 에베소서 1장 7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죄가 용서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유전에서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이든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베드로도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야기하죠. 베드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상이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 말씀, 바울, 베드로, 히브리서 기자, 요한 누구를 더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14년 동안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이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약에서부터 그 신비롭게 이어졌던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다 끝났다! 다! 마지막 외치고 운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혈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는 게 이 보혈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대신 내 죄를 가지고 가셔서 내 대신 죽은 것,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내 죄를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내 죄를 피로 다 용서해 주신 그 의미. 그래서 여기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회개의 역사가 있잖아요. 두 번째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에서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믿음의 단계가 여기에요. 뭐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를 믿지를 않으면 이것 자체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게 바로 그걸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됐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고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있어요. 마지막.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 교리제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주님과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은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네.
여러분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습니다. 보세요.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 피곤하면 더 쉴 수 있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 물질도 드려요. 마음도 드려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막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고 또 하나님 사랑도 살아요. 근데 딱 죽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너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너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너 믿음 못거였어. 너 신앙생활 속아서 잘못한 거야. 이렇게 했다면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없었다면 없었다면 이건 뭐냐면 이것은 반어법이죠.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여기 수많은 말씀에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진리가 뭐냐면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부활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신이 될 수 없고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활을 하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부활합니까? 석가모니가 부활합니까? 마오메트가 부활하나요? 누구도 부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져가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다 용서하고 다 처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서 죽은 뒤 3일 만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어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을 믿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이유는 단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준 거니까 대신 한 번 죽은 거예요.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활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부분도 인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믿음의 단계예요. 자, 회개의 단계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안 하셨던 것들은 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안 흘려도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예수님 저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단계로 성령께서 넘겨줍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됐고 예수님 살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이게 바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됐고 죽은 뒤 살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부활 단계까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이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마지막 중생 뭐냐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을 신을 얻게 된 단계는 어디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잘 드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제3 죽으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난 너 몰라. 너 생명책 이름 없어. 지옥. 저 교회 있을 때 때문에 직분도 받았고 저 열심히 다녔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받냐고. 너 생명책 이름 없어. 미안하지만 너 지옥 가야 되겠다.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내가 잘못 믿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따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없겠는데 2013년 12월 29일 날 내가 내 종 윤길남 목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료하게 전하여서 내가 내 종에게 말씀을 줬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제가 변명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중생은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중생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 회개를 했어요. 이제 믿음은 이것을 믿는 순간에 중생이 거듭남이 바로 연결돼서 일어나는데 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연결돼서 바로 일어나는데 어쩔 때 일어나냐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난 이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내 주인이세요. 내 생애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이게 바뀌어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내 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게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냐면 거듭남의 중생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죄송합니다만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 내 죄에서 죽으셨구나 십자가를 피 흘려주셨구나 부활하셨대. 부인 안 해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냐면은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해서 명료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생의 모든 것, 당신의 영광의 생, 당신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 중생의 역사가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이 중생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단계에서 안 하셨으면 여러분 빨리 2단계를 고백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이제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주고 여러분에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소도요 심지어 저 미생 소도 짐승도 뭐냐면은 자기 주인을 안다. 자기 주인을 안다. 그런데 또 뭐냐면은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나귀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소도 알고 나귀도 알고 삼척동자도 다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우리를 창조해서 원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줬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자격이 있으세요.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솔직하게 답변해보세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청산했고 예수님을 주는 삶 안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내 생의 주인이시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2013년 마지막 설교에 뭐 한 해 동안 베풀어줬네 이런 감사 설교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으로 저에게 계속 저에게 이 통치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정말 구원에 분명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연결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혹시 어떤 한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영접기도 할 때 우리 다 함께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저입니다. 저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용서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여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 용서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 부활, 아니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은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